미래는 그것이 생기기 훨씬 전에 미리 우리의 내부로 들어와 변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운명의 글을 내부에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을 자신 속으로 흡수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그 운명이 지금 막 그들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착각하여 당황합니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운명의 밑바닥에도 변화의 법칙은 늘 눈을 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미래는 벌써 내가 벌써 다 계획해놨기 때문에 들어와 있었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자꾸 나를 미래를 향해 쫓아가고 있는 건 나다. 너다.
그렇죠.
우리 모두다.
미래는 하나의 씨앗으로 이미 들어와 있죠.
네. 자, 여러분들 오후 4시 고전 읽기 시작됐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죠.
자,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게 준비해뒀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고전 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 읽기를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나 읽고 싶은 고전, 궁금한 것들은 많이 언제든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선물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는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올까요? All for One입니다. Someday.
한 구절 한 구절 꾹꾹 새겨가며 읽어야 하는 책,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오늘로 나흘째 읽고 있습니다.
네, 릴케가 편지 쓰는 걸 상당히 좋아했다고.
취미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일상이었고. 많이 썼다 그러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하고 그렇게 편지를 주고 받았을까?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젊은 여인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것도 있는데,
있죠.
이 속에 보면은 정말 모르는 여자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대를 상상하건대 이렇게 네. 생각하는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독자의 경우도 있고요.
그렇겠죠.
이렇게 해서 뭐 정체를 모르는 이제
여인들에게서
온 편지에 답장해 준 것도 있고요. 또 릴케의 영원한 연인이었던 루스 살로메에게 보내는 편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렌체의 편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판되기도 했고요.
아, 출판이 됐어요. 그거는.
예. 그렇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그 탁시드 그 부인 두이노 비가의 그 성 아드리아해가 있는 그 절벽에 새겨져 있던 세워져 있던 그 성의 주인 에게 보내는 16년 동안의 편지도 있죠.
와.
그래서 이제 이런가 하면 또 앙드레 지드라든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든가 이런 문인들과의 교류한 편지 서간문도 있어요. 사실은 죽기 전에 이제 자신이 쓴 모든 편지에 대한 출판에 관계되는 것들은 수신인 즉 받은 사람들의 마음대로 결정해라라는 유언을 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이러한 편지들은 여러 형태로 출간이 되고 그랬었죠.
그러면 릴케는 자신의 편지가 이렇게 출간이 될 거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던
아마
모양인데요?
아마 예상했겠죠. 네, 그 많은 그 편지 글 속에 어떤 것들은 틀림없이 이제 한 개인과 개인의 그 이 서간이 아니고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미 뭐 예감하고 알고 있었고. 그랬죠.
이미 이 당시에는 유명한 릴케였기 때문에 아마 내가 죽고 나면 이런 것들이 남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릴케의 편지 모음집이 또 많다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고품격 퀴즈 나갑니다. 릴케의 원래 이름은요. 르네 마리아 릴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충고로 릴케는 이름을 르네에서 라이너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 릴케가 평생 사랑했던 한 여인, 그녀는 누구일까요? 1번 루살로메, 2번 카타리나 키펜베르크. 이거 어렵네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릴케가 이름이 원래는 르네였는데 라이너로 바꾸게 된 게 이 여인의 충고 한마디에 바뀌었다고 해요. 1번 루살로메, 2번 키타리나 키펜베르크.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릴케의 아름다운 편지, 오늘은 1923년 겨울이에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쓴 여섯 번째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1903년 12월 23일. 지내하는 카푸스 씨. 곧 크리스마스가 될 테니 당연히 내 인사를 받으셔야죠. 축제 분위기 속에서 당신이 짊어진 고독의 무게가 평소보다 더 무거워지더라도 그것의 위대함을 깨닫는다면 그 고독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은 고독은 어떤 것인가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독은 한 가지밖에 없으며 그 단 하나의 고독은 위대하고 짊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 고독을 진부하기 그지없고 유치한 공통점과 맞바꾸거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또는 가장 합당치 않은 것 등등하고는 일치하는 것이 별로 없는 허상과 맞바꾸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고독이 성장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고독이 성장하는 것은 소년의 성장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봄이 시작되는 순간처럼 슬프니까요. 그렇지만 이 말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필요한 것은 오로지 이것, 즉 고독, 위대한 내면의 고독뿐이니까요. 우리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몇 시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며 중요하고 대단해 보이는 일과 얽혀 있을 때 그들이 너무 분주해 보이고 그들의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고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어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시시하고 그들의 직업이 경직되어 있으며 삶과 더 이상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가 지닌 깊이와 자신의 고독이 지닌 넓이를 가지고도 왜 어렸을 때처럼 낯선 것보다 더 멀리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까요? 자신의 고독 자체가 바로 일이고 지위이며 소명인데도 말입니다. 또 어째서 어린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반항이나 경멸로 치부하려 드는 걸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고독이지만 반항과 경멸은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이 구별되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인데도 말입니다. 당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세계를 생각해보고 그 생각에 당신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십시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이라고 하든 자신의 미래를 향한 동경이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신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을 당신이 주변에서 인지하는 그 어떤 것보다 우위에 두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사랑을 독차지할 가치가 충분하며 그것에 어떻게든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긴 하지만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규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용기를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어떤 입장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가요? 당신의 직업이 힘들고 당신과 맞지 않는 점투성이라는 건 잘 알고 있으며 당신이 푸념을 늘어놓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지만 나는 당신을 달래줄 수도 없고 단지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고는 어느 직업이나 다 마찬가지여서 개개인에 대한 요구나 적대감, 그러니까 말없이 퉁명스럽게 몸이 건조한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일이 다반사가 아닐까 생각해보라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참고 지내야 하는 상황은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인습이나 편견, 오류 등의 짐을 더 무겁게 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자유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도 마음이 넓고 여유가 있으며 실제 삶을 이루는 본질적인 것들과 좋은 관계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고독한 개인만이 심오한 법칙의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떠오르는 아침 해를 맞으러 나가거나 사건으로 가득한 저녁 노을을 내다보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느낀다면 모든 상황은 그 사람이 아직 한창 살 나이일지라도 마치 죽었을 때처럼 그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카푸스 씨, 사람들과 당신 사이에 공통점이 없다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들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보십시오. 아직까지는 밤이 있고 나무와 많은 나라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있으며 아직은 사물이나 동물 모두 사건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당신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보통 12월 23일 날짜면은 다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다, 크리스마스 선물 사러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들떠 있을 텐데.
그렇죠.
예. 네. 릴케는 위대한 내면의 고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래도 되는 건가?
근데 이 네. 릴케를 이해하게 될 때 크게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이제 몇 개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고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 그리고 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릴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 속에는 릴케만이 이해하고 있는 특별한 의미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런 뜻이에요. 그 희구 씨 바쁘세요, 새?
아니요, 한가합니다.
아, 한가해요? 네. 희구 씨는 역시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요?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예.
바빠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바쁘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나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예.
이렇게 바쁜데
네.
이렇게 바쁘게 시간을 쓰다 보면 결국 자기한테 남아있는 시간의 양은 아주 적거든요.
그렇겠죠.
그 적은 양의 시간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 술집을 기웃거리고 여자나 남자를 기웃거리고 그리고 세상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네.
이런 곳에다 자기의 시간을 쓰게 되는데
네.
그러면 절대로 너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 그 남아있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거를 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써라. 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쓸 때 우리는 고독해야 된다. 고독하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 혼자 내면에 침잠하고 그 속에서 네 목소리를 듣고 네 북소리를 들어라. 그래야 네가 글을 쓸 수 있고 네 길을 갈 수 있다. 이제 이게 리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어디가나 네. 고독이에요. 고독. 너를 들여다보는 집중된 내면의 성찰의 시간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선생님 왜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 이거 써도 되나요? 우리 고독을 얘기할 때 고독을 씹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거 되게 즐겨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그 쓸데없이 낭비하는 다른 것으로 낭비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네. 계속 얘기를 해요.
아, 100년 전에 릴케를 만났어야 되는데 희구 씨는 릴케 타입인 것 같아요.
자, 이 카푸스라는 사람이 사실 시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육군사관학교에서 장교 수업을 받아서 자기는 이게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릴케가 너는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
네.
선생님은 혹시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어떻게 해주는 편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자기 일이 아닌 일, 자기 옷이 아닌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네.
뜻이죠. 너무 많아요 이게.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많이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알버트 슈바이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일단 주어진 일을 해라. 신이 그대를 어느 곳에 데려다 놓든 그곳이 바로 그대가 있어야 할 곳이다. 위대함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을 수 있는가에 있다. 올바른 것을 찾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설사 몇 번은 헛된 시도를 하더라도 용기만은 잃지 마라. 실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되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도 말아라. 이게 이제 그 슈바이처가 한 이야기인데
네.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겠죠.
평생 즐길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그 원하는 것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일을 아주 잘하고 사랑하는 법을 익혀라. 그러면 그 일 그 자체가 너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다.
아.
그러면 아마 네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알게 될 거다. 이제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역시도 네. 내면을 들여다봐라. 너하고 대화해라나 그런
그렇죠.
얘기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예. 너하고 세상 사이에 이 그 율조를 맞춰가진 법. 이거를 잃으면 결국 자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편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드디어 릴케가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에 대한 릴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죠.
당신한테는 어디에나 존재하는 신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서 어린 시절을 생각하는 것이나 그 시절과 관련된 단순함이나 적막함을 떠올리는 것이 불안하고 괴로운 일이라면 카포스 씨, 당신이 정말로 신을 잃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혹 당신이 신을 가져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 적이 있다면 대체 언제였나요? 성인 남자들도 애를 써야만 가질 수 있고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신을 한낱 아이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이 작은 돌을 흘리듯 쉽게 신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신을 가진 사람이 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신이 그를 잃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런데 당신의 어린 시절에는 신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스도가 자신의 동경 때문에 기만당하고 마호메트는 자신의 자만심에 속은 것을 당신이 예감한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이 없다는 것을 당신이 느끼고 깜짝 놀란다면 도대체 무슨 권리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신을 마치 잃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찾고 그리워하는 것입니까? 왜 당신은 신을 언젠가 도래할 분 또는 우리에게 다가올 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나무에 마침내 연결게 될 열매이고 우리는 그 나무의 잎이 아닐까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신의 탄생을 생성의 시간 안으로 던져넣지 못하게 또 위대한 잉태의 역사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아름다운 어느 날처럼 당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는 건가요? 일어나는 모든 일이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시작 자체는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므로 그것이 신의 시초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신이 가장 완전한 존재라면 그분 앞에는 그보다 하찮은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수히 차고 넘치는 가운데에서 신이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게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안에 품으려면 신이 마지막 존재여야 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찾고 있는 신이 이미 존재했었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벌이 꿀을 모으듯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가장 달콤한 것을 가져와 신을 세웁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찮은 것을 가지고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일과 휴식, 침묵 또는 작고 고독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참여자나 추종자 없이 혼자 행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상들이 우리를 체험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 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래전에 쓰러진 조상들은 우리 운명 위에 올려진 짐으로 소리를 내며 흐르는 피로 그리고 시간의 시면에서 떠오르는 몸짓으로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언젠가 신 안에 아득히 먼 곳에 이르고자 하는 당신의 희망을 앗아갈지도 모를 무언가가 있습니까? 카푸스 씨, 신이 시작을 하기 위해 당신한테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의 두려움일지도 모른다는 경건한 느낌 속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과도기에 접어든 요즘이야말로 당신이 어렸을 때 신에게 전념했던 적이 있는 것처럼 당신 안의 모든 것이 신에게 귀의할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불쾌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막 오려고 하는 봄에게 흙이 안겨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생성 과정에서 신에게 안겨주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기운 내십시오.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의 앞에 수식어가 붙는다면 기도하는 시인 이렇게 붙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진짜 주여 막 이렇게서 하는 기도가 아니겠죠?
네네. 그러니까 릴케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신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주여 또 두이노의 비가의 첫 줄에 우리가 봤던 천사 이러한 개념들은 전부 기독교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네.
릴케가 늘 생각하고 있는 이 신의 개념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신, 그러니까 예술가로서 내 속에 이미 현실되어 있는 신, 이런 개념으로서 완벽한 전체로서의 개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로댕이 이제 오랜 동안의 스승이었는데 로댕의 집에서 처음 저녁 식사를 할 때 그 로댕이 기거하고 있던 집은 매우 초라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 이슬과 비를 그 피할 수 있는 이런 거주지였는데 그때 로댕은 너무 유유자적해요. 마치 자기 지붕 그 위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밑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네. 그 자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오직 일하고 그 일 속에서 창조의 기쁨으로써 조물주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이런 느낌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로댕이 조각을 할 때 마치 그게 손 하나를 만든다면 로댕에게는 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6일 동안 그 손을 만들고 그 손 위에 천궁을 이렇게 얹혀놓았다. 그리고 하루를 쉰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 속에서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로댕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이 신이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이미 주고 우리 안에 신으로서 거주하고 있으니 우리는 내면을 탐구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죠.
아, 분위기를 조금 바꿔볼게요. 오늘의 퀴즈 다시 내드립니다. 릴케의 원래 이름이 르네 마리아 릴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의 충고로 릴케는 이름을 바꿔요. 르네에서 라이너로. 이 릴케가 평생 사랑했던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루살로메, 2번 카타리나 키펜베르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악 듣고 올까요? 이적입니다. 사랑은 어디로?
여러분께서는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기파랑에서 나온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릴케가 천재형의 시인은 아니고요. 아주 꾸준하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의 그런 릴케 시인입니다. 릴케의 일곱 번째 편지를 뜯어보죠.
로마, 1904년 5월 14일. 친애하는 카푸스 씨, 지난번 보내주신 편지를 받고도 한참 동안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그 다음엔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답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평온하고 기분이 좋은 날에 편지를 써서 당신에게 보내고 싶었답니다. 이제는 한결 컨디션이 좋아져서 당신에게 안부를 전하고 당신의 편지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볼 요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신의 소네트를 여기에 옮겨 적었습니다. 이 시가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데다 조용하고 단정한 태도가 엿보이는 형식에서 타고난 재주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 소네트는 당신이 내게 읽도록 해준 시들 가운데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옮겨 적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음미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새로운 경험인지 잘 알고 있기에 옮겨 적은 것을 당신에게 보내드립니다. 완전히 생소한 것을 보듯 이 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어떤지 가슴 깊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 소네트와 당신의 편지를 자주 읽어보는 것이 내게는 큰 기쁨이었으므로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독한 가운데 그 고독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뭔가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바람이야말로 당신이 침착하고 압도하는 태도로 그것을 하나의 도구처럼 이용한다면은 당신이 고독을 넓은 곳으로 퍼뜨리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쉬운 것,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면을 쫓아 모든 것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말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어려운 것에 의지하고 있으며 자연의 만물도 어려운 것의 방식에 따라 성장하고 자신을 지키는가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에게서 벗어나 고유의 것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지만 우리가 어려운 것과 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확실한 사실입니다. 고독하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고독은 어려운 것이고 무언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한테 그것을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것 역시 좋은 것입니다. 사랑도 어려운 것이니까요. 인간 대 인간의 사랑.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부과된 일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자 극한적인 것이고 최후의 시련이자 시험이며 그 밖의 모든 것은 한낱 준비에 불과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초보적인 젊은이들은 아직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성심성의껏 온 힘을 다해 자신의 고독하고 불안스레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움의 시간은 언제나 길고 고립된 시간인 만큼 사랑은 오래 가고 삶 안으로 깊숙이 파고듭니다. 고독 또는 고양되고 심화된 외로움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헌신하고 전념하며 제2의 누군가와 결합한다고 하는 것은 개개인에 있어 성숙해지고 자기 안에서 무언가 될 수 있으며 세계가 될 수 있는 숭고한 계기가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세계가 되라는 것은 개개인에게 너무 크고 염치 없는 요구이며 말하자면 택함과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단지 그런 의미에서 즉 자신을 갈고 닦는 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시인이 정말 이름도 없는 시인 지망생에게 이렇게 시를 다시 옮겨 적어서 다시 보냈어요. 어우, 너무 영광일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고.
사실은 이때는 릴케도 아직 이제 시인으로서 그 생활을 얼마 하지는 많이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 아주 크게 커다란 나무로 다 자라지는 않은 상태였지만 그 열정은 아주 대단한 그 자세였죠.
릴케가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카푸스의 소네트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 삶의 한가운데를 떨면서 탄식도 한숨도 없이 칠흑 같은 고통 지나간다. 내 꿈이 피어낸 순수한 눈꽃은 고요하기 그지없는 내 날들의 축복. 그러나 큰 의문이 점점 더 자주 내 길을 가로막으면 나는 작아지고 호숫가를 지나가듯 추위에 떨며 지나간다. 그 물결 재볼 용기도 없이. 그때 머리 위로 내려앉는 고통은 여름날의 잿빛처럼 흐르다. 이따금 별 하나 반짝이는 흐린 밤. 그러면 두 손으로 사랑을 찾아 더듬는다. 뜨거운 입이 찾아내지 못하는 소리로 빌고 싶기에. 릴케한테 아주 특별한 가르침을 받은 카푸스도 이렇게 시를 근사하게 썼어요.
네.
나중에 이 카푸스가 시인이 돼요?
아, 네. 그 카푸스가 대단한 뭐 작가로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다만 그 카푸스가 쓴 독자에게 나오는 그 속에 보면 그 릴케가 자기에게 그토록 염려하면서 빠지지 말아다오 라고 부탁했던 그 웅덩이 네. 거기에서 자기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인기 작가로서 통속적인 소설을 써서
네.
어느 정도 작가로서의 명성을 갖게 됐지만 그러나 릴케만큼 위대해지지 못했어요. 네.
스승만한 제자가 못 됐군요.
그렇죠.
네. 좋은 스승은 항상 곁에 두고 그걸 다 가르침을 다 받으면 참 좋았으렴만.
그 진지함의 예.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랬나 봐요.
사실은 되기가 어렵죠.
예, 네. 릴케가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함부로 따라할 수도 없고. 자, 좀 기분 전환합시다. 오늘 퀴즈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릴케의 원래 이름이 르네 마리아 릴케였대요. 그런데 이 여인의 충고로 릴케는 이름을 바꿔요. 르네에서 라이너로. 릴케가 평생 사랑했던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루살로메, 2번 카타리나 키펜베르크.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세 분께 도서출판 기파랑에서 나온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드릴게요. 자, 이름을 바꿉니다. 릴케가 르네에서 라이너로 이 여인의 충고로 바꾸게 돼요. 1번 루살로메, 2번 카타리나 키펜베르크. 정답 보내주시고요. 자, 릴케의 사랑학 개론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릴케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건지 들어보시죠.
사랑이라는 어려운 일이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너무 커서 초보자인 우리가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우리에게 다가올 사랑을 무거운 짐이나 견습 기간쯤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자기 존재에 가장 진지한 진의를 숨긴 가볍고 경박한 온갖 놀이에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에 올 세대들이 작은 발전을 감지하거나 홀가분한 기분을 느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한 개인이 제2의 어떤 개인과 맺고 있는 관계를 편견 없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를 맺고 살려는 우리의 시도는 본보기로 삼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의 조심스러운 시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덜어 찾아볼 수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처녀든 부인이든 여성들은 새롭게 자기만의 발전을 해가는 가운데 일시적으로만 남자들의 나쁜 습관이나 좋은 태도를 모방하고 남자들의 직무를 되풀이합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과도기가 지난 후에는 여성이 단지 남성의 왜곡된 영향으로부터 자신의 가장 독자적인 본질을 정화시키기 위해 그렇게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으로 변장을 해왔음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성의 내면에 깃들어 살고 있는 삶이 더 직접적이고 생산적이며 더 신뢰가 가는 것이므로 그들은 근본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육체적 결실의 무게로는 삶의 표면 아래로 잡아당겨지지 못하며 오만하고 성급해서 자신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소평가하는 남성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사람 말입니다. 고통과 굴욕을 참고 견뎌낸 이 인류의 절반, 여성은 자신의 외적인 상태를 변화시키면서 한낱 여자일 뿐이라는 인습을 떨쳐버리고 나면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것입니다. 한편 남자들은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직까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야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언젠가는 그 명칭이 더 이상 남성의 반대 개념에 불과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의 어떤 것, 그러니까 보충이나 한계가 아니라 오로지 삶과 존재만을 생각하게 되는 어떤 것, 즉 여성이라는 인간을 나타내는 처녀와 부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진전은 지금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연애 체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이상 여자 대 남자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을 의미하는 관계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더 인간적인 사랑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애써 준비하는 사랑, 즉 두 사람의 고독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 경계를 짓는가 하면 또 반갑게 인사하는 사랑과 닮았습니다.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소년 시절 한때 당신에게 주어졌던 그 위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절 당신의 마음 속에 크고 훌륭한 소망들, 그리고 당신이 살아가는데 지금까지도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굳은 결의들이 연그러 있었는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은 강하고 힘있게 당신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당신에게는 최초의 고독이었으며 당신이 자신의 삶에 처음으로 행한 내면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프스 씨,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당신의 라이너 마리아 릴케.
릴케가 남성들에게 여성이라는 존재를 다시 인식해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그래요. 우리 그 릴케를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고독, 신, 그리고 사랑,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릴케의 사랑이 또 별나요. 그래서 사실은 뭐 릴케가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헤어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릴케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 서로에게 그 고독이라는, 그 끔찍하게 따라붙는 이 고독이라는 거를 서로 인정하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하는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의 고독을 지켜주는 사랑, 상대와 세계와 내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창조적 인간,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이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의 경계를 그어놓고 서로에게 인사하는 이런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이 너를 구속하지 않고 너는 네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 것이다. 그 다름, 이 다름을 서로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창조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네.
제가 바라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아, 그래요?
남녀 막 이런 거 말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예, 네. 마음 서로 이렇게 헤아리고 변치 않고 예,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랑. 좀 어렵나?
그래도 나는 가끔 도망도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잡아둘 수 없는 거야, 이 사랑이. 그러니까 릴케가
예.
그렇게 많은 여인들에게 편지를 네. 쓸 수 있었던 것도 네. 이 정신적 자유, 이 고독을 서로 보호해주는 관계.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를 썼던 것이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릴케가 장미꽃을 왜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왜?
이게 장미꽃이 가까이 네. 가면 가시 때문에 따갑고 아프잖아요.
네.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릴케도 아마 그런 느낌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
가시는 네. 서로의 고독을 보호하기 위한
네.
가시. 나를 건드리지 마.
예.
나를 침범하지 마라. 이러면.
예. 자,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네 번째 시간이었고요. 내일 다섯 번째 시간 이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젊음.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생각하는 물음표와 행동하는 느낌표가 하나가 되었을 때 젊음은 다시 태어난다.
평론가에서 언론인, 교수, 그리고 문화부 장관까지 다양한 영역을 누비며 넘치는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어령. 그는 대학도 채 졸업하기 전에 23살의 젊은 나이에 우상을 파괴하러 왔다라고 원로들에게 외쳤죠. 하지만 이 글은 정말로 문단의 위선과 허세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아직도 젊음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이어령. 그의 삶에서 젊음은 탄생시키는 것임을 배웁니다.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조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비비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기파랑에서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 공연 선물은요.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유진 오닐의 세계적인 명작, 연극, 밤으로의 긴 여로 초대권 준비되어 있고요. 가을을 맞아서 유럽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에서 입장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 주세요.
릴케에게 라이너라고 하는 예.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됐던 동기가 됐던 여인 영원한 릴케의 사랑. 루스 살롬이었죠?
네. 루스 살롬의 네. 정답 맞추신 분들은 방송이 끝난 후에 고전읽기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연락처하고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케 정말 가을에 딱 맞는 이 편지 하루하루 지나면서도 더 애착이 가기도 합니다.
네.
예,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끝곡으로 로버타 플렉이고요.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 들으시고 저희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지금까지 네. 저는 이희구 였고요.
저는 구본웅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Drumming my pain with his finger.